신명기 22장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이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2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명령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앞에 나온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어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계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인데 이 안에 보면 세부적인 몇 가지 내용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왜 하나로 묶여 있을까, 또 이렇게 연달아 나올까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기는 합니다. 그냥 얼핏 보면 뭐 쉽게 이야기하면 혼합하지 마라, 섞지 마라, 또 죽음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구절구절 한 구절씩 조금씩 읽고 설명하고 하려고 합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게 이제 5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자는 남자처럼 입고 여자는 여자처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명령이 왜 주어졌는지 이 본문 안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나 당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추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이런 이유를 잘 모르면 그냥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생각해볼 수 있는 건 가령 다른 것을 섞어 입지 말라고 하지는 않고 남자와 여자의 복장만 섞어 입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옷을 입지 마라, 겨울에 여름옷을 입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안 나오죠. 웃돌이와 아랫돌이를 섞어 입지 마라, 이런 내용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섞어 입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성별과 관련된 것만 섞어 입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마 이게 남자나 여자의 어떤 성적인 역할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또 당시 이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원래 살고 있던 애굽 지역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우상들은 대체로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남자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때에는 그 숭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여자의 옷을 입고 갑니다. 여자인 우상을 숭배하러 갈 때는 내가 뭐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남자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내가 어떤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는지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을 그렇게 갈아입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또 이게 성적인 역할과 관련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혹은 어떤 분들은 이게 동성애와 관련된 명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섞어 입지 말라, 섞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 5절 끝에 보면 특별히 이 9절에서만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게 가증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옷을 입느냐 벗느냐는 그 자체가 가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옷을 갈아입는, 서로 번갈아 입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목적, 또 이렇게 갈아입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때문에 이게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지껏 나왔던 이 신명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내용들과 관련해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옷이 불편하다, 편하다, 예쁘다, 밉다, 이런 거는 가증하다, 가증하지 않다, 이런 데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음란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하튼 그래서 섞어서 입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뒤에 두 번째로 6절과 7절에 보면 네가 무언가를 취할 때에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새 보금자리를 찾으러 간 게 아니고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새를 잡으러 가야지 한 게 아니고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겁니다. 물론 목적을 가지고 이 새 울타리를, 새 보금자리를 찾은 경우도 똑같이 해당되기는 해요. 자, 이렇게 새 보금자리를 봤는데 그 안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봤더니만 이게 새끼도 있고 어미도 있는 거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러니까 꿩을 봤는데 꿩이 알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여기 보면 알을 취하지 말라는 내용은 안 나오죠. 어차피 알은 만약에 어미새가 없으면 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이 있을 때에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를 보면 알은 가져가도 돼요. 어미랑 알은 가져가도 되지만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을 때에는 새끼는 같이 가져가지 마라. 어미새는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지금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어미는 놔주고 새끼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는 이제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야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취할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도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해요. 내가 이것을 어찌 보면 죽이는 거죠. 내가 이것을 나의 고기로, 양식으로 가져갈 때에 네가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혹은 갖고 싶다고 해서 몽땅 다 가져가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다음번에 다시 다른 사람이 없거나 다시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끔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도 비슷한 명령이 있어서 이게 어미 염소의 젖으로 새끼를 삼지 마라 그런 명령이 있죠. 그때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된 혹은 악한 습성과 관련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곤 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른 명령과 다르게 약속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약속을 하셨을까? 뭐 여기서도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냥 추정을 해보자면 사실 다 가지고 오는 게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죠. 다 갖고 와야 더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네가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놔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것이 네가 장수를 누리는 길이다. 손해보는 길이 아니고 유익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보면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죽음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내가 감사하게도 집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안전장치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왜 하필이면 새 집을 지을 때만 이 명령을 하셨을까? 오래된 집에 대해서는 난간을 만들어 이렇게 명령이 없잖아요. 이미 원래 난간이 있었거나 아니면 난간이 없던 집이라도 난간을 새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시는데 새로운 집을 지을 때에는 난간을 만들라. 새로운 집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이유를 보면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오래된 집은 이미 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주의하고 지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 집은 처음 가는 곳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랬을 수도 있고, 또 오래된 집은 굳이 뭐 사람들이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집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하튼 여기를 보면 누군가가 떨어져서 다치거나 특별히 여기서는 죽는 것을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 거죠. 죽었을 경우에 그 책임이 집을 짓고 난간을 세우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가령 이건 입에 담기도 참 좋지 않은 얘기긴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내 자식이 남의 집 새로운 집에 놀러 갔다가 난간이 없어 떨어져서 죽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죽은 사람의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100% 내 자식이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 집에서 죽었을까? 이래서 그 집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 피값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이웃이 안전할 수 있게끔 하는 안전장치도 네가 마련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뭐 우리나라는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십몇 년 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을 때 눈이 오면 이 동네 사람들 그리고 한인들한테 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오면 집 앞에 눈을 빨리 치워라. 만약에 눈을 안 치웠는데 내 집 앞에서 다른 행인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그러면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답니다. 네가 눈을 안 치워서 내가 넘어진 거니까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면 굉장히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눈이 오면 빨리 치워라. 그래서 눈이 오는 날 보면 다 나와서 눈 치우고 있어요. 눈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눈이 많이 왔는데 나라에서 시에서 뭔가를 열심히 치워줬어야 했는데 안 치웠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자빠지면 국가나 도시를 향해서 소송을 겁니다. 도시에서 이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눈을 안 채웠기 때문에 내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치료비는 국가가 대라. 이렇게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네 이웃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네가 미연에 무언가를 다 조치를 취해줘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보면 섞어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 씨를 뿌릴 때 같이 두 개의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한 결의, 두 결의 이렇게 부르잖아요.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일을 시키는 걸 한 결의라고 하는데 결국 같은 종류끼리만 묶어라. 소는 소, 나귀는 나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옷도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종류로 섞어서 하지 말 것을 혼합하지 말 것을 쭉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 보면 소나 나귀를 같이 일을 시키다 보면 무언가가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미연에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하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밭에다가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포도뿐만이 아니라 밭에도 두 개의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했고 두 개의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두 개의 재료를 섞어서 옷을 입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성막을 만들거나 제사장이 옷을 입거나 할 때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서 옷을 만들거나 천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천을 만들 때 색깔이 다른 게 들어가거나 재료가 다른 걸 섞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금지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뭐 이유를 알지 못해도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을 입으면 겉옷에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술 이렇게 달려있는 거 그걸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보면 내 귀에 술을 만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 민수기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 놨잖아요. 술을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아 죄를 짓거나 음행을 저지르면 안 되지. 그걸 생각하라고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술 자체가 무슨 대단한 기능을 갖고 있거나 이게 아니라 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뒤집어 말하자면 이 네 귀에 술을 만들어 놓고 겉옷을 입었는데 술을 쳐다볼 때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술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 생각을 늘 옷을 입을 때마다, 입은 옷을 쳐다볼 때마다 다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왜 명령이 주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이유를 알기는 참 어려운데, 누구나 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생각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섞지 말라는 거거든요.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크게 보면 율법과 계명에서 무엇과 상관이 있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 여지껏 보면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령들이 나왔던 것이니까 어떤 계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이런 내용일까 생각하다 보면 딱히 막 떠오르는 게 없죠. 근데 동시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명령들이 크게 보면 혼합하지 마라, 섞지 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너희 가정 안에 다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이 들어와서 섞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모든 계명들이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섞지 마라. 네 배우자와 다른 여자를, 다른 남성을 섞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또 네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과 남의 재산을 섞지 마라. 남의 재산을 갖고 오거나 남의 재산을 빼앗아 오거나 그래서 그에게 속해 있어야 될 것을 가져가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섞여 있게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섞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율법이 갖고 있는 큰 틀인데 그것을 지금 구체적인 여러 부분들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손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나쁜 건 쳐다도 보지 마라. 하나님께서 섞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섞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아예 그냥 무엇이든 나는 섞는 것 자체는 아예 안 하겠다. 아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뭐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뭐 시댁 시자도 들어가는 건 안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아예 시자 들어가는 건 안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섞는 거 나는 도무지 안 하겠다 해서 아예 그냥 섞지도 않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자라서 도박하거나 노름하거나 이러면 폐가 망신한다. 그래서 도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가지고 놀거나 무언가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놀거나 그런 건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사실 그게 그 자체가 큰 죄는 아닌데도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섞는 거는 아예 하지를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무엇인가? 어찌 보면 여기 나왔던 이 신명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섞지 말라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삭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런데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건 빛과 어둠을 섞지 마라. 진리와 비진리를 섞지 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여서 물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의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쉽게 세상적인 것, 악한 것들에 물들어 있는 것은 없나? 물들어 있는 것은 없나? 내가 섞어놓고서도 섞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이 땅에서 가르쳐왔던 문화와 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익숙해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 악한 습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배어져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이게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령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주일이라 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점집을 안 다니지만 팔자소관이니 이런 말은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팔자 따지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은 아예 쓰지 말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와 있는 그런 문화 습성들이 없는지 섞여 있는 것들이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렇게 자꾸 섞이는 이유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섞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죄짓고 사는 거,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바라보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 노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 여지껏 섞여있던 것들을 다 정제하고 온전한 것만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서 다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고 성도다운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 가운데 태어나 성장하며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것인지 잘 찾아내게 하시고 섞여 있는 것들, 혼합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기웃거리는 마음 갖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